2019년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이고, 또 이제 하나가 들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듣는다는 것은 기도와도 큰 관련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대신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은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믿음이 아니라 막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들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작용하고 있다면은,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뉴스는 3시간씩 막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30분, 아니, 3분도, 듣거나 또 읽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우지 않는다면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게 될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얘기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야 우리의 귀가 진정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비로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듣게 되어질 때 믿음이 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들음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와 들음뿐 아니라 말씀과 들음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류 역사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같이 들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리고는 리더들을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은 학사 에스라에게 명하여 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남녀노소할 것이 다 모아 가지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성벽을 쌓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게 사람들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게 신명기죠. 두 번째 율법을 선포했다 해서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몇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시아 왕입니다. 나이가 8세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어려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물론 이제 끝에 가서 조금 헤매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정직하게 행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지 18년쯤 될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는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우게 했다라고 열왕기하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같이 듣는 것, 이것이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고 또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접한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혼자서 뭐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가지고 함께 누군가 낭독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은 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읽을 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들어야 한다는 거죠. 혹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이것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책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이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보인 반응들이다. 너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냐?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참 좋은 얘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도 여럿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나의 이야기는 누구와 더 맥을 같이 하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시리아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예전부터 많이 괴롭히던 나라였죠. 그 나라에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곤모술수로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기보다 그 직책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본래부터 금수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왕에게 엄청난 신임과 또 인정을 받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아람 나라가 구원받도록 큰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가 승리를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첫 번째는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교회만의 하나님도 아니세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시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서 인정과 신뢰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귀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뿌린대로 거두어들이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고 있던데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신도 혹은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보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좀 원칙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착실하고 열심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설명할 수 없는 시련과 한계 또한 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무엇이더라? 나병 환자더라. 옛날 말로 치면은 문둥병자더라. 그런 거죠. 나병 환자더라.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용장, 아주 용감한 장수. 용감한 장수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장보다 위에 있는 장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덕장. 네, 덕이 있는 장수. 용감할 뿐 아니라 덕이 있는 장수는 많은 사람, 심지어는 적에게까지 존경받는 그런 장수입니다. 근데 덕장보다 그 위에 있는 장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죠? 네, 운장. 운이 좋은 장수. 아무리 실력 좋고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덕이 좋아도 어떨 때는 운이 안 맞아가지고 뭐 망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상하게 천운이 맞아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에다가 덕도 있어서 존귀 여김받는 자였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나병 환자더라. 아, 운도 지지리도 없지. 어떻게 그런 천벌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마지막 한마디에 이 사람의 불행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나병 환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갑옷으로 참 멋있게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어서 문드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갑옷 같은 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그것이 가릴 갑옷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죠. 이때 등장하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소녀예요.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전쟁 때 죽었든지 아니면 부모랑 생이별했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가 끌려온 거예요. 참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끌려와가지고 몸종으로 섬기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나아만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보니까 이 소녀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이스라엘에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한테 가면 저 병 고칠 수 있는데 이런 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섬기는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나아만 장군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아, 자기를 잡아가가지고 자기를 지금 몸종으로 부리고 있는 적군의 지금 사람인데 그것도 그 나라의 최고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군대 장관인데 저 사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야지 오히려 이 원수 아람이 멸망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만날 수 있다면 저 병이 나을 수 있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에도 나아만 장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것을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아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요 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좋은 소설들은 막 여러 가지로 막 설명을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짧은 몇 개의 표현 속에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좋은 소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짧은 이 내용을 보고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물과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과 그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선한 뜻과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또 거꾸로 그 소녀 또한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듣고는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뭔 개소리야 하고는 그냥 너 조용해 이럴 수 있는데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왜? 아 평상시에 얘가 하는 그런 뭐 모습이나 평상시에 보인 모습들을 보고 이 아이의 말에 대해서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줬다고요? 이 소녀가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이야기에 누가 또 신뢰를 둡니까? 아, 나아만 장군이 듣고는 벌써 한 단계 거쳐서 들었는데도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를 신뢰하니까.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왕한테 얘기했더니 아람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냥 전적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가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돈독한가 하는 것을 이 짧은 몇몇 구절을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요. 만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마 많이 살아보신 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생에서의 그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고 만남에서 또 다른 축복의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계속 또한 붙게 되죠. 그래서 아람 왕이요 그걸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하나 써줄게. 그리고 그냥 편지만 들고 가지 말고 맨손으로 가지 말고 이 선물도 가지고 가라.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딸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받는 이 페이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신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으로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랑 전쟁을 벌일 개수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반응을 보면은 내 수준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선한 말을 하고 친절을 베풀어도 자꾸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나에게 또 뭐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앞에서는 저렇게 알랑방귀 끼고는 뒤에 가가지고는 내 뒷담화 엄청나게 까고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다른 사람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도 저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고 행동하지만 내 속마음은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때도 속마음은 저렇겠지. 다 내 수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시비 붙여가지고 우리랑 전쟁하려고 저러는 것이 막 그러면서 옷을 막 찢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만도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저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대. 거기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대. 그 말을 나아만 장군 또 믿고 그 얘기했더니 아람 왕도 믿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성패도 어떤 신이 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달려있다 이렇게도 믿었습니다. 근데 적국의 그 신의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이 도움을 받고자 적국의 왕에게 친서와 예물을 폐물을 보내어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면은 엄청나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훨씬 더 의리 있고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생각이나 그릇이 크다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쬐쬐하고 쪼잔하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한번 탁 맺히면은 절대 안 풉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술잔 한 잔 기울이면은 뭔가 풀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술잔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하거나 인생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혹시 제가 좀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은 다 좋아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양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 시선이 또 좀 부끄러워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피하기도 합니다. 너무 목사님 크리스찬들만 까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자기에게 보내라.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죠. 그랬더니 직접 나가서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그냥 이렇게 종을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저 우리 저기 그 주인님이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일곱 번 왔다 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면은 몸이 깨끗하게 될 거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사람 좋고 겸손한 나아만 장군이 폭발합니다. 왜요?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아만 장군이 기대한 것이 그리 뭐 무리한 것도 아니고 무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막 절하고 막 높은 자리에다가 앉히고 막 그 앞에서 막 알랑방구를 끼고 이런 걸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맞아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병이니까 직접 손을 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다가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정성을 보여가지고 기도라도 해주면은 병이 나을까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도 괜찮으면서 한나라의 군대를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선지자를 만나러 적국까지 멀리 위험과 번거로움을 기꺼이 무릅쓰고 온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죠.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큰 용사라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죽이지 않은 것이 오히려 대단한 거죠.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이라고 충분히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선지 내가 기대한 최소한의 혹은 상식적인 그 방법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 내 방식, 내 지식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을 때까지 약속하신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기다렸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신 이유가 이건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가능성들은 아예 배제시켜버리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 이것과 좀 비슷한 이유일 수 있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된다고?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했다고 이게 된다고? 그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니까. 요단강의 수질에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나아만의 말처럼 자기 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의 수질이 더 깨끗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나병 환자가 요단강에 들어가면 다 병이 나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말립니까? 나만 장군의 종들이 말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죠?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종들이 주인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부르겠죠. 이것만 봐도 이 나아만 장군이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들도 아버지처럼 따른 거예요.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나아만 장군도 그 종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했겠죠. 그 종들이 붙잡습니다. 이 또한 나아만 장군의 인간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무엇합니까? 나병이 들었는데 자신의 덕과 용맹과 주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 종들의 말처럼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요구했으면 더 어려운 것을 요구했으면은 아마 하셨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지. 큰 사람이니까 그러시. 당연히 이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지. 당연히 이 정도의 고통과 이 정도의 희생은 내가 감내해야지. 그런 용맹도 있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자 하는 용기와 마음이 나만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종들의 말처럼 오히려 정말 어려운 것,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요구했다면 나만 장군은 기꺼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상식이나 기대나 그런 것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 종들의 말에 돌이킵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만 봐도 나아만 장군의 참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종들이 말린다고 그 얘기 듣고는 자기의 뜻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축복입니다.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위하고 정말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들 덕분에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덕분에 나아만 장군은 가장 위험했던 고비를 넘어갑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을 넘어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는 막 믿음이 가득했을까요? 내가 이제 요단강에 일곱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막 분이 막 가득 차 있는 마음이지만 종의 말을 듣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뜻을 돌이켜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분이 가득해가지고 억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믿음 없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른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단 없이 일곱 번까지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과 주시는 변화는 우리의 작은 행동의 변화 하나로부터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실천 하나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넛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툭툭 치는 것 같은 막 천둥처럼 분명하게 막 말씀하시고 막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왠지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을 주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제안 드릴게요. 정말로 평상시에 하지 않던 작은 행동 하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영적인 돌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거 하나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대부분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뭐 기도할 때 눈 감고 하던 사람은 눈 뜨고 한번 해보시거나, 찬양할 때 가장 많이 찬양하던 사람은 손 한번 올리고 찬양해보시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작은 거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반응을 보여보세요. 그것이 큰 변화의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거하고 나병이 낫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논리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것은 그거 하는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 행동,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물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경험하시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아싸랍니까? 사람이 아싸래요. 병 딱 나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한 가지만 양해 구합시다. 내 주인인 아람 왕이 림몬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내 손을 의지해서 경배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몸을 숙여서 엎드리게 되는데, 굽히게 되는데 그것만 좀 양해해 주세요. 몸은 굽히지만 내 마음은 림몬 신을 향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인 것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로 난 작정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확실한 사람이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내가 긴데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소녀일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원치 않게 부모와 떨어져가지고 타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작은 소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엄청난 기적의 시발점이 된 것이 이 작은 소녀 아니겠습니까? 이 소녀의 말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아만 장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왕일 수도 있고, 내가 나아만의 종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후에 등장하는 사완 게하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라고 엘리사가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엘리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작고 세미한 신호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나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맨날 오른쪽으로 걷던 사람이 왼쪽으로 걸어가는 거, 아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무엇인가 행동에 한번 옮겨보세요. 그것이 크고 놀라운 기적과 브레이크드루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나아만에게 어쩌면 이 나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죠. 그거 다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듣는 것, 하나님의 개입하심 한번 누리는 것, 이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능력 있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싸라고 괜찮은 나아만 장군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다고요? 예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에 내가 몸을 굽히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높여드리고 예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가장 큰 특권과 능력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오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에 대해 어떤 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